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아침에 오셔서 함께 성경 이야기할 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계셔서 우리 것이고 또 주의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회가 참 평온하게 지나다가 비방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고 형제함의 동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 있는 그 뜻을 볼 때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복음의 길을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번 특히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고 우리 모두가 그냥 이론이야 실제 하나님 물 속에 살아 일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주님 형제아멘들께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게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절 좀 몇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들을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해 예루살렘을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로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의 빌립 들어가사대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걸 듣고 말하되 읽는 걸 깨닫느뇨.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그야 우리가 사는 것 같은데 전에는 내가 내 판단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좋을까 나쁠까 내가 이제 판단을 하고요. 저는 그냥 내 생각을 따라 내 마음에 흘러난 그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그 인도를 여러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 주님께서 옥문을 열어가지고 내보내면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서 성전에 전하니까 다시들 잡아왔지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빌립이 구스네시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인데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빌립 보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그게 상당히 먼 길인데 빌립이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 군, 그 내시가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돌아가는데 병거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 보고 병거로 가까이 가라. 병거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병거에 달려가서 읽는 걸 깨닫는 그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면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막 가는데 어느 날 그 다메섹 가가는데 올라가는데 큰 빛이 비쳐서 그냥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게 행할 일을 보일 자가 있느니라. 이제 사도행전 여기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과 예수님 직접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십자에서 이제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 부시 기도를 하는데 고넬료 속에 하나님이,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까,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와 시몬을 청해라. 그 시장,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느니라. 베드로가 이제 그 시몬 집에서 정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매들이 이제 준비할 때 지붕에 있는데 갑자기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어라. 아, 주여 깨끗이 못하내고 언제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끗이 한 게 속되다지 말라. 세 번 그 이제 보자기 위로 올라간 뒤에 밖에 누가 잘 성령이 사람들 부르니 지체치 말고 내려가라.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생각을 우리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에게 끌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 영으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 성경은 읽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음성에 이게 분명히 하는 말씀만 확신이 없으니 그게 애매하게 흘러가, 내 육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찾고 귀를 기울이면 분명히 하나님께 여러분 하고 싶은 일에서 이끄는데, 대부분은 하나님 음성에 귀를 막고 성경 읽고 대충 읽고 그냥 내가 직장에 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하나님 인도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스려도, 타락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도 사탄이 내 마음 막 간교하게 이야기 속에 쏟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을 저버린다, 거스린다, 거역한다, 그걸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죠. 제가 86년도에 부산의 무궁화회관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오창현 목사님이 85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오창현 목사님 세상에 살아 계실 때, 나고 난 박 목사, 이제 그때 부산교회에 오창현 목사님이 계시고 그랬는데, 소원이 하나 있는데 부산 무궁화회관에 집회하면 하는 것이다. 그때 이제 부산에 가면 이사벨 여자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사벨 여자 고등학교 강당이 바로 어디냐면 학교 교문 들어선 바로 입구에 있어서 학교에서 쓰기도 좋고 외부인도 쓰기도 좋은데, 그 당시에 부산에 그만한 이렇게 공연장이 없어서 약 한 1200석쯤 되는데, 그러나 오창현 목사님이 나를 보고 다 박 목사 초대해서 여기 무화회가 집회 한번 하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그때 이제 수양회를 했지만 외부에 나가서 큰 장소를 집회하는 건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그래 막 굉장히 우리가 좀 주저주저 했거든. 근데 85년도에 오창현 목사님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오 목사님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그리고 우리가 그 오 목사님 이야기에 따라 무궁화회관에 가보니까 그 장소가 너무 좋고, 그래 막 임대가 되고 진행이 너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제 사촌 처남이 기독교 방송국에 기술 부장으로 해서 부탁을 했더니 그래 그 명함을 주면서 부산 기독교 방송을 만나보고 가서 부산 기독교 방송 만나보니까 우리 방송하겠다니까 윗사람이니까 금방 방송으로 막 기독교 방송 방송 광고를 해주더라. 그것도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MBC 방송국에 광고를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제가 86년도 MBC 방송국에 나가서 이제 제 사진이 나가고 테레비 이제 집회 광고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포스터를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사역자 한 30명쯤 됐는데 포스터를 막 많이 만들 부산 시내 완전히 도배해버렸어요. 첫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한 1200 자리에 거의 다 찼고 어제 띄엄띄엄 한 자리 비었는데 11개 하 7장 나 그 저 뭡니까 문둥이 4명의 문둥이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설교를 마치고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손들하고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나뚝은 다 손을 드는데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400명 정도쯤 됐고 나머지 전부 그 외부인이었어요. 외부인이 적어도 한 5, 600명 되는 거의 다 손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전 난생 막 그런 걸 처음 경험해봤어요. 가슴에 막히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좀 앉으시라고 확실하게 재산 받고도 나기를 원하는 사람만 일어서 하나도 안 앉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 그날 저녁에 우리 사역자 한 사람이 뭐 10명씩, 20명씩 상담을 해가지고 복음을 좀 많이 첫날 저녁에 막 몇백 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무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두째 날 우리가 저녁에 집회를 하고 난 데서 의논을 했어요. 야 여기에 이 사람들 다 구원받으면 남부산교회가 복잡해서 안 되겠다. 빨리 교회를 하나 개척하자 해서 그 서부산교회하고 동부산교회를 두째 날 장소 알아보라 그래가지고 집회 중에 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두 집회 중에 두 교회가 개척돼가지고 집회 마저 그런 이제 전도를 보내가니까 막 교회가 사람들이 가득가득 우리가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내가 무궁화회관 집회했던 거 막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막 그렇게 기뻐하고 그게 막 신학생들이 세 명이나 학교 딱 자퇴하고 선교에 들어오고 막 구원받아 많이 일어나고 너무 제가 84년도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이제 서울로 옮겨왔는데 제가 80년부터 대구 지역에서 나환자촌에서 집회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이남에 대부분의 나환자촌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고 한 번씩 나환자촌의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학교 와서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이제 그들이 우리 교회에 돌아오면 우리가 너무 기뻤고 형이 한 툭하면 나 혼자 촌에 가서 달걀 얻어먹고 막 그러더라고. 제가 84년도 서울에 올라오고 난 뒤에 나환자 초원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번씩 이제 서울에 오는 거예요. 자기 나환자니까 우리 아파트 돈 오는 게 사람들 보기 막 거슬리니까 저녁 먹고 어둠 컴컴할 때 술 안 오니까 막 고개 숙여 싹 아파트에 돌아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엄마 아파트에 있을 텐데 와서 밤새도록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막 그들이 기뻐하고 이제 새벽에 되면 막 어둠 컴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이제 성경 공부를 한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와서 이제 밤새도록 성경 공부하고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박 목사님 나 오늘 좀 있다가 박 목사님 더 이야기 더 듣고 그래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러라고. 그래 아침 먹고 이제 신앙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뭐 목사님 나 이거 이런 구원받은 이 간증 기독교 방송국에 좀 방송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사촌 처남이 있어가지고 처남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나환자신데 방송 좀 하고 싶어 한다고. 종로 5가에 그때 기독교 방송했는데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종로가에 가서 기독교 방송에 이제 그 목사님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방송을, 이분이 방송을 다 마치고 나오더니 날 보고 제가 그 처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나 극동 방송국에도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남이 아 극동 방송 하더니 극동 평성 국장이 나와 같이 근무하는데 친하다고 내가 전화할 테니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이제 얼마 전에 CCC 훈련원에서 우리가 수양회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막 CCC 수양 훈련 수양회 하기 전에 대구에 있을 때인데 김웅용 목사가 CCC에 간사로 있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대구대학교 이제 김웅용 목사 다녔는데 그때 대구대학교에 그 대학생들 CCC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환자 촌에 이렇게 다니면서 나환자들 많이 알게 됐는데 그 대구 대학교 가까이 있는 거기에 대구 삼성교회라고 했는데 삼성교회 장로 한 분이 나환자를 가까이 왔어요. 이분이 나중에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자기 나환자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나았는데 자기 나환자였던 자기 아이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내가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삼성교회 나가는 주장로인데 그 장로님 어느 날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삼성교회에 김웅용이라고 있는데 아이 와이프 참 그 CCC 간사고 그 젊은 학생 참 좋은데 그 학생들을 한번 만나보라 그래요. 그냥 만났는데 그러면 이제 CCC에서 와서 나를 말씀을 한 시간 말씀을 전했고 이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당시에 CCC의 관부들이 우리 교회 한 20명이 나와서 하나하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김웅용 형제가 CCC 모임에 가, 대구 CCC에 가서, 자기 이제 막, 구원받았다는 간절하고 그러니까 막 CCC에 발칵 뒤집어지고, 그래 막 CCC에 요원들이 우리 교회 찾아와서 이제 김웅현 이제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 나 김중건 목사님까지 대구 CCC 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서울에 와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양회를 할 만한 넓은 장소가 없었어요. CCC 훈련 한 700명쯤 모이는 장소인데, 그래서 그걸 빌렸어요. 그걸 빌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오성균 목사님 데려가서 오성균 목사님 이름으로 다 계약하고, 내 이름을 뺐어요. 그런데 이제 또 제가 기독교 방송에 CCC 훈련에서 집회한다고 광고를 낸 거예요. 박옥수 목사가. 그 이제 다 계획을 놓고 한 집회하기 하루 전날 제가 CCC 훈련원에 갔어요. 그런데 그 간사가 CCC 훈련 담당 감사 두 명인데 나를 찾아와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갔어요. 그 사무실에 들어가더니 그 간사님이 나를 보네. 혹시 박옥수 목사 아니냐고 묻더라고. 그렇다고 그랬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막 각 지역, 뭐, 교회에서 CC한테 전화가 왜 박옥수 목사에게 이걸 빌려줬냐고. 그래야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막, 아, 이제 안 된다 한 줄 알았어. 그 간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김중건 목사님도 막 기성교회 비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박옥수 목사 어떤 사람이 전혀 몰라가지고, 옛날에 자기 내비게이터에 일을 했는데, 내비게이터에 총책임자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박옥수 목사 아십니까? 어, 내가 잘 알지. 박옥수 목사 어떤 분입니까? 아, 박옥수, 나하고 신앙 똑같다고 하면 돼. 이분이 그 내비게이터에 있는 그 굉장히 마음에 존경을 따르는데 박옥수 목사님 어떤 분이 아 나하고 신앙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분이 아 박옥수 목사 참된 하나님의 종인데 핍박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간사 둘이 있는데 간사를 보고 집에 가라 했다. 집에 안 오라고. 내가 이번 문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처리할 때 걱정하지 마, 바로. 그러고 이제 자기가 나한테 목사님 마음껏 집회하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돕는구나. 그때 제가 CCC 집회할 때 성막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성막에 물두멍, 등대, 떡상, 향단 이런 공부를 너무 좋았는 거예요. 정신 먹고 이제 그룹 교재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극동방송국에 편승국 직원이라고 명함을 보내면서 잠깐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룹 교제 시간이니까 마치고 만나자. 근데 마치고는 그분이 그만 갔어요. 바빠서. 그런데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뵈려고 목사님 교회 두 번이나 갔습니다. 못 뵀습니다. 꼭 만납시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CCC 훈련원에서 제 설교를 듣는데 박 목사님 설교가 극동방송에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방송하자고 왔습니다. 내가 어떤 목사인지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잘 모릅니다. 나 한기총에 속하지 아니했고 나 이러이러한 과정에 목사가 됐고 또 기성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뭔데 그거 알고 방송하겠느냐고 내 얘기 다 했어요. 그러냐고. 그럼 목사님 설교 테이프 하나만 주시면 내가 편성 국장님에게 말씀드려서 방송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냐고 내가 설교 테이프는 지금 없는데 하나 만들어 주겠다고. 그리고 그분이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나환자 목사님하고 극동방송 딱 갔는데 극동방송 편성 국장님이 나오길 기다리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딱 가니까 누구 만나러 왔느냐고 묻길래 내가 그 편성국 직원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국장은 저한테 전화 제 전화를 전화 받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안에 들어가면 이제 국장님이 기다리다 안 돌아오니까 날 만난 직원이 국장님 내가 말씀하던 이 목사님 이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 그럼 기독교 방송국에 아 예 우리 처남이라고 그랬더니 아 하고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나 혼자 목사님 놔두고 나르고 방송 계약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극동방송의 방송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것만 하는 생각도 안 나 하나님이 막 그렇게 끌어가는 방송국을 뭐 은혜와 진리 시간으로 했는데 한 석 달 하더니 방송 프로그램을 바꾸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극동방송에 있는 동안에 청취자 인기도 1위를 했어요. 극동방송에 방송하는 목사님 한 약 250명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세아 방송 두 개 합해. 그래서 이제 제가 아세아 방송으로 옮겨가지고 기쁜 소식이라는 시간을 맡았어요. 아세아 방송에 주가 되는 기쁜 소식 시간 일주일에 두 시간인데 하나는 15분짜리 한 30분짜리 제가 30분짜리를 맞고 조영기 목사께서 15분짜리를 맞고 기쁜 소식 시간에 방송은 너무 은혜로웠어요. 가면 방송국 직원들이 제 녹화할 때 옆에 앉아 방송 녹화는 다 같이 듣고 마치 참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구원받고 직원들이 전부는 아직 그 방송 편성국 직원들 그쪽에 아나 실자 이런 분들 다 이제 같이 마음 너무 행복했어요. 저 때문에 테이프를 요구한 사람 테이프를 만들어주는 과가 생겼다 그러고 그 당시에 방송국은 편지를 가지고 청취자 이렇게 호응도를 계산하는데 제가 편지가 뭐 월등하게 저한테 온 편지가 방송에 무시무시하게 많이 와요. 그랬냐면 그러면서 탕명환 씨나 이런 분이 막 이단이라고 그래서 방송국 측에서는 아니다. 설교 자체는 성경적 전혀 하자가 없다. 우린 박옥수 목사는 잘 모르지만 박옥수 목사 만나면 개인적으로 만나게 해주겠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면 뭐든지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걸 이끄는 걸 봤어요. 그 이제 우리가 86년에 무화회관 집회 마치고 87년도에 방송이 중단이 된 거예요. 막 기성교회에서 만일에 박옥수 목사 계속 이제 방송 내보내면 우리가 극동방송 우리 충치하지 않겠다. 불청지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형제들이 막 날 보고 차집에 가자고 차를 마시면서 막 형제도 울더라고요. 방송 끊어지면 안 되는데 목사님 잠깐만 쉬십시다. 그러자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이유가 방송에 문을 여신 분도 주님이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건데 나 아무렇지 않다고. 극동만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내가 이 방송 얼마나 계속할까 이제 그게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 내가 이제 처음에 복음을 안 전했어요. 청취자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교회 목회자들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아주 좋고 받으기 좋게 쭉 방송했기 때문에 제 막 청취자 인기도 말로 나 올라가는데 그래 어느 날 딱 중단되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단하고. 그래서 어느 날 부인회를 딱 마쳤는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담당 직원이 목사님 아무 이야기 없이 지금 빨리 방송국에 오라고. 그래야 제가 방송국에 갔어요. 녹음하자고 마치. 녹음실에 간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마지막 복음 전하라고 시간 주신 거 다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탁 전했어요. 이제 한 시간 전하고 두 시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아, 좀 더 해도 되겠느냐고. 나는 뭐 아무 문제도 하루 종일 해도 괜찮다고 그랬어. 이분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야. 보통 막 그 뭐 8분짜리 뭐 5분짜리 그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막 힘들어하는데 제가 30분짜리를 2시간 하고 뭐 아무렇지 않다고. 그럼 1시간 더 할까요? 뭐 하자고. 3시간을 녹음을 했어요. 3시간 녹음하고 난 뒤에 더 해도 되는데 내켰더니 그러냐고 1시간 더 해도 되겠냐고 더 된다고 이분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방송 설교를 한꺼번에 4시간을 녹음을 하니까요. 저는 한 10시간 하고 싶었거든 솔직한 얘기로. 3시간 하고 4시간 딱 마쳤어요. 방송실에서 아이 목사님 너무 힘드실 거라고 오늘 이만큼 하고 다음에 하자고 그 4시간 동안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 그리고 방송이 중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너무 놀라워요. 하여튼 극동방송 제가 방송이 중단됐을 때 아무 예고 중단되면서 청취자들 편지가 막 이만큼 왔더라고요. 그 중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한 반은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고 내가 편지 내용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중단하고 난 뒤에 이 제3 거듭난 비밀 책을 출판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이 단위로 다 알려졌는데 누가 기독교 책을 출판해 주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언론기본법이라고 해서 법이 있어가지고 방송국 다 통폐합하고 헌법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 그렇게 돼 있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다. 분명히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데 언론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출판사 등록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출판사 등록을 내면 안 됐다고. 그리고 왜 안 되냐? 모른다고. 위에서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출판사 등록이 안 되니까 이 책을 출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서적이기 때문에 기독교 출판사에서 하는데 어느 기독교 출판사에서 제 책을 출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어떤 분이 나를 보고 방배 오거리에 방배 네거리에 그 가면 그 기독교 종교 출판사가 있는데 그 대표를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나 박옥수 목사인데 좀 뵙고 싶다고. 그리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영국의 웨선교회 선교학교를 나온 분이에요. 신학 박사고 그런데 웨선교회 선교에 나왔으니까 제가 웨선교회 선교사님 아는 분이 여러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선교를 했던 길기수 선교사하고 원대혁 선교사 이 두 분이 웨선교회 선교사인데 웨선교회에 한국인 학생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둘이 굉장히 멀리서 그 학생을 찾아갔어요. 박영호 박사를. 그래 이분들이 막 자기 한국에 선교했다고 막 이야기하고 둘이 교제하고 한국말로 셋이 교제하면서 한국에 가거든 박옥수 목사를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저를 만났잖아요. 그래 자기가 나를 보고 길기수 선교사 아느냐고 원대에서 아, 잘 안다고 그래 막 너무 기뻐하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내가 이제 원고를 가져갔어요. 요즘은 디스켓이나 그 당시엔 원고지 한 이만한 다우다 한 보따리 제3 거나 비밀책도 가져와서 나의 책 출판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장님이 나를 보고 뭐라 하냐면 작년에 87년도죠. 87년 작년에 우리가 책을 출판해 안 팔려서 적자가 4천만 원이 났습니다. 그 당시 4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인데. 그래서 우리가 규정을 세우기를 출판하는 건 편집 부장이 결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편집 부장을 불렀어요. 편집부장이 4층에 그 회장실에 오더니 저를 보고 박 목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회장님도 박 목사 나도 박 날 보고 안 하는 줄 알았어.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나 제가 실례지만 잘 오를 기억 못. 아, 목사님 저 잘 모르겠죠. 저 박옥수 목사님 집회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그, 저, 박옥수는 저, 확실히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이래 막 이끌어 가시는데, 책이 출판이 되는 거예요. 초판을 하는데, 견적을 했는데, 256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처음에 2,000부만 찍자고 그랬어요. 제가 15,000부 찍자 했고. 아직까지 그 출판 생기고 3,000부 이상 찍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 3,000부만 찍자고 아니 15,000부 찍자고 이거 안 팔리면 아 내가 다 전량 그래서 8,000부를 찍었어요. 8,000부 견적이 250몇만 원인데 수표를 250만 딱 돈을 갖다 줬어요. 그 다음날 목사님 전화 왔어요. 박 목사님, 이 원고를 읽은 거예요. 읽고, 나도 박 목사님 일에 같이 일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나 이 운동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막 출판한데 재본사에서 재본 직원들이 하다 읽다가, 재본하면 읽다가 변화를 받고 막 그런 간증들. 이 책이 나가면서 막 기독교 문서 선교에 그게 막 빗발치듯 전화가 온 거예요. 이단 책 냈다고.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 박사님이 신학 교수니까 신학교 와서 제3책 읽어보라고. 근데 이걸 읽었는데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죄인이 맞습니까? 의인이 맞습니까? 죄인이야! 그래야 막 그걸 이야기 나오고 그래가 이제 막 문제가 굉장히 된 거예요. 일주일 뒤에 제가 박 목사님 책 좀 더 출판하고 싶다고. 얼마나 저 8천부터 하고 싶다고. 그 이분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한데 8천부 찍어드리겠다. 그 대신에 재판이라고 안 하고 첫판이랑 똑같이 해서 재판 안 그래요. 상관없다고. 8천부를 출판사에서 어디로 보내드릴까 그래서 서울 그저 서울대 입구에 우리 그때 교회 그 앞으로 가져오라고 했더니 큰 8톤 출에 그 전국 교회에 내가 연락해가지고 제3책 가져가고 싶은 사람 오라 그러니까 각 지역교회 왔는데 그 자리에서 8천부가 다 나가버린 거야. 이분들이 막 깜짝 놀라서 아이와이프를 시작한 것이나 굿뉴스코어를 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에 때로 내가 내 방법대로 나갈 때가 있기도 한데 시시때때로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서 거스릴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일에 보면은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은 각기 다 그러다가 우린 다 같이 그러다가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야 할 길 하나하나 정해놓고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을 보고 너는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릴 길까지 가라. 갔어요. 구스네에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베드로 보고 고넬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베드로가 아 이방인들 나 이방인들 그러니까 막 많은 벌레들이 잡아먹어라. 아 나는 정하지 않은 건 잡아먹지 않 하나님이 깨끗게 한 속되다 하지 마라. 그래 이방인들에게 절대 복음을 안 전했는데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 베드로 고넬료에게 전하면 그때부터 바울이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은 내 정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막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 육신의 욕망대로 우리 쾌락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을 가지고 인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했어요. 그냥 내가 뭐 목사가 돼서 그냥 복음 전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순간순간 인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세상으로 꽉 찬 마음 안에 있어서 그렇지 한 번씩 여러분들이 우주선을 타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에 기도라고 말씀을 대하고 하면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뭘 하시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인도한다는 걸 조금씩 좀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이끌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세상의 음성만 들어서 그렇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잘 이끄는 그 인도가 성령의 인도가 나를 이끌어가요. 그냥 막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이나 좀 하고 교회 봉사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서 그렇지. 이 여러분 저는 어제 아침에 어떻게 복음 전할 것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 자매님들 바쁘지만 한 명이나 좋고 두 명이나 좋으니까 성경 공부만을 만들어 보세요.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 언제든지 오후에 학생들 학교 갔다 오는 학생들 일주일에 하루 정도 모아가지고 뭐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사주고 쿠키나 사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법을 쭉 얘기하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도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전도를 좀 해봐라. 제 아들이 학교 전도하다가 이단이라고 한다고 막 대판 싸웠다고 하더라고. 우도 벗고 아예 막 싸워가지고 시큰뚜룩했다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우리 집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 그 애들이 그 무슨 나쁜 이단이 뭔지 뭐, 나 왜 그러냐고 막 야단쳤다 하더라고.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하나하나 성경을 가르치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 제 아들이 집회 같은 거 할 때 아이처럼 어린 아이지만 선욱이, 선영이, 선일이 참석시킨다 가서 놀긴 해도 왜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러시아에 제가 가보니까 러시아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요트를 타고 세상을 횡단하면서 사는 사람. 그 딸아이를 데리고 이제 산페테르부르크에 내려가지고 딸이 깜짝 놀면서 아빠 이 사람들 이상해요.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요트에 사니까 요트에 사는 그게 다 정상인 줄 알고 집에서는 너무 이상 집에서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저는 우리 딸 고등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20일 결석시켰어요. 뭐 학교 공부 중요하지만 보험보단 중요하다. 특히 이제 뭐 결혼식 있고 한 토요일 같은 때는 은숙이 피아노 쳤는데
오늘 학교 가지 말고 피아노 반주해라. 예, 가고. 집에서 막 학교 가지 말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해서, 물론 전과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성경 배우는 게 훨씬 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관념들을 다 바꿔야 돼요. 그 여러분 그냥 이제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돈 벌어가 행복하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 가정의 모든 문제 다 잠재워지고 매일매일 돼서 새 힘이 일어나고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막 부담스럽고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지만 실제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인도하는 그 인도를 느끼게 될 때 뭐 감사.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끝에 무슨 말씀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사오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예, 크게 하면 되다.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보다 책을 통해 구원받은 훨씬 더 많아졌어. 그래서 우리가 제3 건강 비밀이 막 팔리고 그것도 이제 회개와 믿음이 나오고 다른 책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문전전도에 가보니까 목사님 집에 집집마다 재산 권한 비밀 안 꼽힌 집이 없더라. 일반 교회 목사님 우리 지금 뭐 이단에 가면 다 이 책 읽고 또 책 좋다 그러고 의인이라 그러고 요즘 죄인 아니라고 다 이야기해요. 그전에 의인이라 하면 이단이라고 요즘 일반 교회 뭐 그 책 읽고 난 뒤부터 의인이라 소리 안 해요. 참 죄인이라 소리 안 해요. 의인이라 소리 참 많아. 아직도 약간 늦은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러지. 요즘 전도하면 다 보면 의인이라 그러고 죄 없다 하고 과거 현재 미래지 씻다 그러는데 근데 확신이 없어서 전도하기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복음이 증거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에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많이 앉아 정말 아직까지 한 나라에도 복음 전 한 명도 없는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가 80개 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이제 대충 큰 나라에는 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아직 작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복음을 위해 삼은 드려보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복음의 일꾼으로 키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먹는 거 아끼고 쓰는 거 아끼고 복음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물질 한번 드려보세요. 삶이 훨씬 달라질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 피플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오스왈 제이 스미스란 분.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다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1년 동안 매월 물질을 바치십시오. 작정을 하십시오. 우리 선교사를 보냅시다. 그래서 오스왈 제이 스미스는 캐나다 피플 출지에서 헌금과 선교사를 보냈어요. 1년이 지난 뒤에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선교비를 내기 전하고 선교비를 낸 이후하고 어느 때가 더 풍성했다고 생각하면 계산 한번 해보라 그랬어. 형제들이 이제 월급을 받고 수입해서 11조 드리고 나면 남는 돈이 이래저래 거의 없는데 그 남는 돈을 전부 생활을 계산하고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 1년 이후에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데 훨씬 더 부유하게 살게 된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 교회 11조 내는 거, 감사금 내는 거 외에도 선교를 위해서 한 10% 수입에 10% 뒀는데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선교비를 냈을 때하고 안 냈을 때하고 냈을 때 훨씬 더 풍성해졌다. 그러면 원래 다시 작정한 배를 작정해보자고. 배를 작정해 내 자신을 위해 써버릴 때보다 하나님께 물질은 언제 더 풍성한지 한번 실험해보자고. 그리고 그 이듬해 배를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1년 지난 뒤에 여러분 배를 드렸을 때하고 이 10분의 1을 드렸을 때 어느 때가 더 풍성해? 한번 계산 생각해 보라고. 이 사람들 그때 뭐 지나 딱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해진 거예요. 그럼 원래는 거기서 또 배를 하자고. 형제들이 토론토 피플 철치에서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면 수입의 50% 한 사람, 60% 한 사람, 자기 수입의 100%를, 월급의 100%를 주님께 드린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00%를 드리고 난 뒤에 그들이 삶은 삶이 어떠냐? 훨씬 더 삶이 좋아졌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필요할 때 공급하는 그들이 너무 믿음이 차나. 그래서 피플 철치 그 한 교회에서 450명의 선교사를 세계에 내보냈어요. 이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선교사를 우리처럼 이래 안 보냅니다. 우리는 거의 뭐 가서 뭐 방 하나 얻을 돈 주고 뭐 조금 어려운 게 성격 좀 대주고 그다음 믿음을 살라고 보내는데 미국인 선교사들은 가보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자가용 비행기 있어요. 그리고 정글에 살면서 배터리 냉장고 써요. 배터리 냉장고. 무슨 전화 걸면 항상 비행기가 공수해 줘요. 돈 무지무지하게 많이 써, 성교사 한 사람들. 한 달에 뭐 몇만 불 써며 성교하는 성교사들이 있어요. 하나 토론토 피플 철치가 그래 450명의 성교사를 뒷받침, 한 교회가. 한 교회. 난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길 바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물질을 들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종이 돼 주를 섬기는 일에만 우리가 마음을 쏟아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시나 이제 시작을 하자. 내 모든 것 주를 드리고 제가 삶을 살면서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내가 부유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리오 몬타냐 형제가 이거 새로 시작하면서 삶에 우리 기타를 팔았다 하더라고요. 기타를 사줘야겠더라고요. 이번에 필리핀 갔다 빌려가 갔는데 기타가 한 6,700만 원 하는데 그래 내가 사줘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LA 가서 기타가 좋은 게 많은데 그래서 사야 하나 언제 LA 가야 하나 나 이제 모르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우선 리오 몬타냐 얘기 들었는데 기타 살 돈을 저렇게 주시더라고요. 어제 저 뭐야 형제들이 기타점에 가서 한국서 좋은 게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460만 원. 그럼 저한테 700만 원 줬는데 460만 원이라고 하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목사님 남은 건 목사님 집회 갈 때 해외 갈 때 쓰십시오 하더라고. 그래서 또 돈을 얻었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저 문현정 460만 원 주고 기타를 이제 사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래 인도하시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셔서 막 일을 하길 원해요.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제가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하고 친하길 원해요. 여러분은 그냥 무심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가까이 가셔서 틈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말씀하시고 돕고 같이 매사를 같이 하시고 여러분 바쁘지만 이제 여러분 생활을 정리해 들어가십시오. 아무거나 뭐 좋다고 사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물건 살 때나 이럴 때 늘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것이 사면 우리가 좋고 생활에 편리할 뿐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되는지 이것이 내 시간을 빼앗아 주님의 가에 나 막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이제 매사를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옷을 사도 주님 앞에 내가 이 옷 사는 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어떤 옷을 사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결혼해도 어떤 자매를 얻는 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사업을 해 어떤 사업을 기뻐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하나 물으면서 때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때는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마음을 기울이면 어느 시점에 도달되면 주님하고 여러분의 한마음이 막 흘러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주님의 것이 되면은 여러분 아이들이나 가정이나 뭐 물질적이나 건강 이런 문제가 생겨도 나 이제 내 몸 주여 주님이 도우시겠다 그 믿음이 마음에 오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에서 열매 맺는 귀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듣지 말고 아 그냥 좋은 말씀이다 그래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묵상해서 믿음으로 내 마음 안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 안에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끌어가도록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놀라워질 겁니다. 그냥 내가 보험에 구원 하나 받았다고 마음이 높아지고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주님을 묻지 않으냐고 주님의 내 생각들은 금방 그 사람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사역을 해도 안 되고 어렵고 그러면서 막 힘들게 힘들게 지나다가 나중에 도망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정식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합시다. 아마 지금 처음 구원받을 때 어떤 그런 마음이 없어서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이번 우리 대전도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인원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일하면서 그걸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 제가 제 딸아이 학교에서 염산을 뒤집었었을 때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치료비 달라고 한 거예요. 치료비를 내가 거절했고 내 딸이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왜 그 반에 72명의 학생이 오는데 하필이면 내 딸이었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당케 하셨는지 그걸 내가 알고 싶었습니다. 치료비가 중요하지 않아서 아침마다 딸을 태워가지고 학교 가면서 머리 이제 상처를 낳았지만 붕대를 수술하는 데 붕대를 감고 학교를 갔어요. 모자를 하나 사서 씌우고 제가 딸하고 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좋아요. 그 시간이었어요. 은수가 그래, 어느 날 이야기하다가, 아, 얘가 복음에 대해서 좀 애매하구나.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니는 딸을 데리고 아침마다 복음을 차근차근 이야기. 어떨 때는 이야기 끝나지 않아서 학교 앞에 나무 아파트에서 들어간 입구에다 차 세워놓고 한 10분씩 20분 더 설명하고. 중학교, 개포중학교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다 받고 난 뒤에 삶이 너무 달라져요. 은숙이는 구원 받고 난 뒤에 학교 소풍 한 번도 안 갔고 수학여행 한 번도 안 갔어요. 그거 전부 술 마시고 학생들 그런다고. 구원받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학교 안에서 구원받은 학생들이 하나 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여름 수양회 같은 데 선교사 아이들 불러다가 복음 전하고 선교사 아이들이 은숙이 되게 많이 구원을 받더라고. 지금도 그라시아스 합창단 하면서 그냥 음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니까요. 그 어려운 과정들을 합창단이 다 이겨내는 거예요. 뭐 살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살인적인 그라시아스 합창단. 뭐 공연하고 합창 노래 잔다 뭐 너그대 어르들어 하면 금방 음악이 죽는데 음악이 어느 단계 올라 그 다음 올라 굉장히 어려운데 그 한계를 계속 주님 넘어가면서 이번 뉴욕 가서 작년보다 또 훨씬 달라졌다. 작년보다 훨씬 달라. 세계 어디 가도 그라시아스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이런 음악 난생 처음 들었다.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든 합창단을 하든 자식을 키우든 노후 설계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자동차 운전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때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운전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에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에 내가 돈을 벌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에 내가 공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내가 일하는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탄의 속아 세상의 욕망이나 세상의 정욕에 헤매이고 다니다가 주일날 교회하면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대전도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강남교회 내가 지금까지 그냥 우리 교회 다 믿음으로 살도록 하고 싶어요. 그냥 형제는 뭐 힘들고 다 해놨는데 편하면 편할수록 더 힘들어하고 정말 물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흥금들이기 어렵고 잘 살면 잘 살 욕구가 더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먼저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복되게 영광을 하나 안 하나 보라는 거죠. 분명히 그렇다. 사역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막 교회도 어렵고 생활도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사역자 아이들이 자라면서 야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어렵게 사시나? 나 가난 싫다. 난 진짜 복음 위해 산다. 안 살란다. 그런 마음들 많지요. 군유수고 학생들이 1년 동안 단기성교 복음 위해 살면 너무 행복합니다. 한국에 와서 뭐 음식도 풍성하고 친구도 있고 좋은 게 많으니까 그게 딱 맞아가지고 못 헤어나고 난 뒤에 그걸 1년, 2년 흘러가면서 구원 안 받은 똑같이 살면 삶이 비참해지고 처절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그런 걸 참 많이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복음 위에 살면서 더 이상 감사한 일이 없는 건강한 몸도 주시고 복음을 싸우게 하시고 어려움이 다치 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 이런 이야기하지만 대덕 수양관에 물이 안 나오면 수양회를 할 수 없는 형편인데 너무너무 어려웠고 하나님 물을 주시더라. 그 길낸 이야기도 다리 놓은 이야기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해. 다리 놓을 때 우린 정말 다리 놓을 줄 몰랐거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 선교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르완다에서 편지를 받고 역사에 일어난 역사나 베냉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나 여러분 정말 아프리카의 이런 역사들, 그리고 캄보디아이나 미얀마 이런 역사, 이번에 필리핀 일어난 일들, 미국의 수많은 사람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고 일어난 일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우리 강남교회 형님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은데 나는 진짜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 똑같은 건 두 명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 살고 세상 방법으로 하나 살고 두 사람 사는 걸 정말 똑같은 박옥수가 똑같은 이 사람 둘면 되면 그래 하나 해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자기 방구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한 사람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박영찬 형제 세상에 돈 벌면 잘 살 줄 알았어. 세상 가서 너무 고통스럽다. 아내가 척추를 다쳐가지고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서 있어야 한다거든. 맨날 서 있으니까 잠을 못 자 어느 날 아내가 돌아버리더라. 정신이 이상이 돼. 아내 정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어느 날 아내가 베란다에 뛰어내려 죽었다 가더라. 아내가 없으니까 아침부터 밤늦게 일을 하는데 집에 어머니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밖으로 배야 하는데 형제가 너무너무 괴로웠다. 세상 사람들 사는 건 너무 고통 속에 살고요. 돈에서 겉으로는 남들에게 무시한다는 막 화려하게 보이고 좋은 옷 입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 얼마나 고통은 또 멸망을 당하는데 우리가 주를 위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준 너무 복된 삶을 살고 많은 열매를 얻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된 그 삶이 우리 속에 있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떠나서 내 삶 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만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엔 좀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작년에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대전도 집회를 했죠. 그때 제게 어려운 일을 참 많이 해서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막 그런 생각들이 계산이 되죠. 길을 걸어가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지? 대전도 집에 너무 행복했던 게 강대상에 올라가면 성경을 펴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그 괴로운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강릉에서 일단 내려오면은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저는 막 이단에 어떨 때는 할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나고 무슨 말씀을 하지 성경 암만 뒤져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제일 많이 하루에 9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단에 서서 이 말씀을 펴면 내 마음이 말씀에 젖으면 내게 있던 모든 근심 두려움이 다 말씀에 젖버리는 거라요. 그 막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부담스럽고 안 될 것 같고 사태는 그런 생각 너무 쉬워요. 직장 생활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뭐 사는 삶에 비하면 너무 쉬운데 막 안 할 걸 안 하기 싫어서 하니까 어려운데 마음을 딱 먹고 복음을 살려고 하면 너무 쉬워. 형제자매들을 방문하고 교제해주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안을 만들고 전도지를 돌리고 이제 우리 모두 다 주의 종이고 전도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음화를 위해 살아서 아마 이번 대전도 집회에 마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1년쯤 지나보면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걸 느낄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무슨 문제가 되면 주님이 지키시고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도 자라면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딸들도 가르치고 동생들도 친척도 전부 복음을 위해 살아서 우리 모두 복음을 다 드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럽게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삶을 버리고 주를 섬기는 육체를 섬기는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헛된 잘못된 삶을 산 걸 돌이키고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복음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주의 종이 되 주를 섬기는 삶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자매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복음도 전하고 열매도 거두고 삶 전부가 주를 섬기는 삶으로 바꾸는 은혜를 드리펴 주시기를 빕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내 모든 게 주 앞에 드리고 주님이 삶 전부를 주안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